우리 찬양대가 아주 갈수록 창대해집니다. 지난 안식일에 좀 허전해가지고 광고를 좀 드렸더니 오늘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차가 별로 안 막히고 허언해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공무원들이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5일 근무제를 정식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훨씬 쉽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문에 이 5일 근무제와 산무라는 제목으로 5일 근무제는 시작되는데 세 가지가 없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돈이 없고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다. 노는 날이긴 한데 나가서 쓸 돈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고 할 일도 없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 저에게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이 뭔지 갈 곳이 어딘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은 기회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더한 층 분발하셔서 이 할 일 없고 갈 곳 없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호회가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과 또 협력으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식당을 다녀간 사람들의 총수는 연 인원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회원들은 물론 누적된 회원들입니다만 정식으로 등록한 회원수가 정회원이 약 480명, 준회원이 한 400명, 그래서 거의 900명의 회원들이 자기 거처와 이름과 또 직장을 써내고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최근에는 매일 약 150명 내지 많을 때는 200명 정도가 식당을 출입하면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은근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목동에 있는 어느 한 천주교회에서는 몇 분이 이제 다녀가기 시작하면서 그 천주교 성당에서만 여기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뭐 자주는 못 오지만 다녀갔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 한 교회에서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신부님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들이 안식일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채식 식당에 다니는데 참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신부님이 그 교인들에게 그 교회 교인들은 참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성당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런 소문이 났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느 한 장로교의 장로님이 지금 한 2년째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하는 분이 계신데 세무사이십니다. 네, 그분은 워낙 신앙심이 깊은 분이라 저는 그분에게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난 우리가 수요일에 그 회원들 중에 몇 분을 모시고 우리 교인 좀 포함해서 한 30여 명이 에덴 요양병원에 견학을 갔습니다. 근데 수요일인데 그분이 몇 시까지 올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오면 한 8시쯤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좀 일찍 올 수 없냐고 그래요. 꼭 일찍 오셔야 될 형편이면 일찍 오시도록 요양원 견학만 마치고 일찍 오시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수요일이라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자기가 늘 가서 앉던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실 뭐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3일 예배인데 그런 중요한 견학의 단체로 가서 좀 빠질 예배 하루 정도 빠질 듯도 한데 말입니다. 그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서 그분 두 분 같이 가는데 특별히 좀 배려해서 오시도록 그렇게 자동차를 조치를 해드렸어요. 아주 근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 계시록 공부하는 동안에 테이프로 계시록을 다 공부를 하셨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좋은 그 느낌을 가지고 계셔서 틈만 나면은 본 교회 장로들이나 교인들에게 안식일 교회를 이제 선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식당에 권유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꾸준히 다니는 사람만 한 20여 명이고 모시고 온 분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식당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아주 든든한 기초가 지금 다져지고 있고 직간접으로 구도자들이 서서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뭔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희생과 공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종종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잘 들어보시면 그 제목에 대한 해결은 거의 뒷부분에 가야 나옵니다. 잘 말씀 속에서 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공생이라는 제목에서 공생은 함께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흔히 비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숨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건 아주 매우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허기가 와야 합니다.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밥을 여러 개 안 먹어도 이상하게 힘이 안 빠지고 허기가 앉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참 맛이 있고 힘이 납니다. 제가 서종환 앞에 그 청소년 지도하던 청소년 책임 목사를 한 4년 반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함께 사슴의 동산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한 50여 명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금식이 끝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일 금식하고 뭐 밥을 바로 먹으면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 집사님 집에서 흰 죽을 끓여내왔어요. 그런데 그 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죽이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깨달았어요. 정말 그 허기진 배에 죽을 좀 몇 숟갈 떠먹으니까 이거 맛이 아주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힘이 그냥 나더라고요. 죽 먹고 힘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거나 안 들으면 왠지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전해서 견디기가 힘든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여러 날을 지나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해야 합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정상인의 증상은 호흡을 하지 않고 멈추면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인들입니다. 숨을 쉬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그 송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장은 숨을 안 쉬어도 하나도 갑갑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전혀 느낌 없이 산다는 것은 아직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다가 잠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에 있어서 생명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도시의 공기가 매우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씩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심호흡을 해야 좋답니다. 잘 못하고 있지만 틈나는 대로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만 갔다 오시지 말고 그 속에서 숨을 크게 들여마시고 아주 다 내뱉는 그런 심호흡을 여러 차례 해주면 몸이 훨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 살아가는 외부 환경의 죄악적인 그 여러 가지 요소들과 또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된 요소들 때문에 계속 우리의 마음은 오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마음과 정신을 씻어내는 생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심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깨끗한 하늘의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 이 인간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또 수분이 부족해서 노폐물이 쌓이면 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불순한 생각들, 불쾌한 경험들,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속히 씻어내지 않고 쌓아두면 마음의 병이 돼가지고 인생살이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기도를 정말 할 때마다 이렇게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도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는 성경에서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경에 일단 답이 있는 것이면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뭐 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과 접촉이 되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라. 여러분, 기도실 사용할 때 문 열지 마시고 꼭 닫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하는데,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은 이 기도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사실 그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영어 회화 중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영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 공중 기도는 좀처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 공중 기도 대표 기도를 시키면 자꾸 저 그런 기도 시키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협박을 또 해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럼 또 뭐 시켜요? 교회를 안 나온다니 어떻게 또 기도를 시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왜 싫어할까? 왜 어려워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기도를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잘못해가지고 혹시 망신당할까봐, 또 기도를 좀 잘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기도의 생명은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창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는 진실함, 간절함, 정결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유창해도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아주 절실하지 않으면, 그 마음 상태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말을 듣는 것에 비유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쯤 돼가지고 부모한테 부모보다 훨씬 유창한 말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아이고 참 말 잘하네, 귀엽네, 그렇습니까? 아주 싫어요. 어떤 경우는 아주 징그러워요. 그냥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그냥 따지고 대드는지. 그런 말은 부모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막 배울 때 그 아이가 서툰 단어 몇 개 가지고 더듬더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아, 그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서툴지만 그렇게 진실하게 더듬거리며 하는 기도를 매우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려고 하시지 말고 아주 진실하게 간절한 심령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자주 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성격이 다 달라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뭐 조잘조잘 말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가야 입에 뭐 곰팡이가 쓸 정도로 말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누가 더 좋습니까?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곰하고 사는 것보다는 여우하고 사는 게 낫다. 예? 아이가 그렇게 말을 자꾸 해야 부모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자주 하는 성도들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친해집니다.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에 보면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격식 차립니까? 아무개 친구요. 뭐 그러면서 격식 차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때로는 부모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못할 말을 친구에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쳐준 기도의 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만 알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오 하고 한번 불러야 됩니다. 이것을 또 너무 거창하게 하면 안 돼요. 막 틀에 박힌 그 거창한 기도문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 전능하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부르냐? 그냥 간단하게 해라.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서문입니다.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아주 친밀한, 친근한 마음과 함께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 가서 전도회를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아이들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엄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아빠의 지시를 받아서 해요. 그 어머니가 표현하기를, 그 사모님이 말하기를, 아빠가 얘들 리모컨이라고 그래요.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히 아빠의 말을 거역을 못 해요. 그러면서 아빠를 아주 좋아해요. 야, 아주 부러워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도 집안에서 뭐 아이들끼리 뭐 하다가 무슨 뭐 의견 차이가 생기면은 외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본대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근데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따뜻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할 때는 아주 칼처럼 엄해요. 더군다나 그것이 언제 형성이 되었는가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갓난 아이일 때 이 어머니는 잠이 얼마나 깊이 드는지 한번 잠들으면 아침에 깰 때까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생각하기를 애들이 참 잠을 잘 잔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아이들이 수시로 일어나서 깨는데 그때마다 이 아빠가 일어나가지고 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이렇게 재워주고 하는 일을 아빠가 다 한 거예요. 이 엄마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의 그 세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가 말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불렀으면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렀으면 뭔가 우리 아뢰일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모든 여건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요구하는 게 많아요. 기도는 대개 요구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이 기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담도록 그릇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담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된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6장 12절 주 기도문에도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마음을 정결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4절과 15절에 반복해서 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불편한 마음과 관계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셨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는 넣지 마세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오. 그 앞에 하나님 자를 넣는다는 것은 제가 아버지를 부를 때 만약에 이제 어느 사람의 아버지가 김영철이라면 그냥 아버지 안 그러고 김영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는 기도할 때 넣으실 필요가 없이 모든 호칭을 아버지로 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하긴 구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는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절은 그냥 바로바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주신다고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필요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무거나 다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치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다음에 아버지 내가 요구한 것 다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저는 의심합니다. 그러시지 말고 다 구한 다음에 이 중에서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목표와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것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우리 아버지를 곤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필요치 않은데도 너무 달라고 하면 슬쩍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꼭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항상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이제 성경절을 미처 못 적으셨거나 잘 못 들은 분들은 이제 나중에 테이프로 자세하게 들으시면 다 나오니까 놓치면 그냥 넘어가세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세 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좋은 습관은 하루 세 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필요에 대하여 시시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저녁은 뭐 그런 대로 조금씩이라도 하는데 정오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합회 청소년부 있을 때부터 청년들과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의논하면서 점심때는 그 생각나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 알람시계를 차고 12시나 11시 한 40분쯤 시계를 맞춰놓고 그것이 삑삑 울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한 적도 있고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시커먼 알람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대체로. 근데 요즘에는 아주 좋은 수단이 하나 생겼는데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다가 알람 기능이 다 있습니다. 웬만한 핸드폰은. 거기다가 12시나 11시 45분쯤 딱 알람을 세팅해 놓으면 그 시간 되면 여지없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람이 울리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정식으로 정오 기도를 한번 드리시고 오전까지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오후에 또 한낮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면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가지라 이거예요. 누구하고 대화 중에 있으면 대화 중에 있는데 알람이 11시 45분이나 12시에 울리면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대화 중에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정돈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로 이어지면 우리의 생활은 정말 안정되고 평안하고 항상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이 오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그룹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울중앙교회에 둘씩 셋씩 또 한 가정 두 가정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시기에 나눠드렸던 그 월중 행사표에 보면 조그맣게 표를 하나 드렸는데 그것을 유심히 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표의 내용을 외우고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외우는 분 계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모이면 뜻 모아 기도하고 나아가면 힘있게 전도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특별히 모이면 뜻 모아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체로 이렇게 하지 않고 모이면 입 모아 잡담하고 그겁니다. 그 잡담은 조금 그래도 수준이 괜찮은데 모이면 입 모아 험담하고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 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아 목사님 그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교인들에게 뭐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상이긴 한데 실상이 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몇 달을 교회를 다니더니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목사님이 왜 그런 설교를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을 결단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교회 와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종종 여러분이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여기저기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서 다 들어와요. 아주 괴로울 때가 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모이면 뜻 모아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교회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룹 기도가 있고 공중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이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공중 기도는 법칙이 철칙이 있어요. 철칙. 짧고 간결하게 겸비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대표 기도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중기도는 대표기도는 1분, 2분이면 족합니다. 여기 교회에 보내는 겉면에 보면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의 기도는 길고 기계적이다. 저들은 저들의 말을 듣고 있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지루하게 한다. 천사까지 지루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유념하셔서 아주 간결하게, 겸비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나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의 핵심을 전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기도는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수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 잘 안 드리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성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생활은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광주에 아주 전도 잘하는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했는데 다리에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환부에 다친 것에 관심 쓰지 않고 그동안 자기가 위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렬하게 그 고통 중에도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 놀랍게도 통증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의사들이 그 집사님이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뎠냐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쓸 때에 그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지난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우리들에게 중보기도에 대하여 간증하셨던 이진숙 집사님, 제가 그분에게 허락을 맡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암에 걸려서 지금 완쾌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전혀 부작용이나 재발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재림연수원에 구도자 몇 명을 모시고 들어가서 같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자주 빠지시는데 빠지는 그 안식일에는 생명운동본부나 재림연수원에 들어가서 구도자들 위해서 환자들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분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여기저기 지방 곳곳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됐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안실학교 시간에 최경원 집사님이 안실학교에 편지를 보내셔서 대부분이 다 들으셨지만 그때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께서 5월 31일에 전철역에서 넘어지셔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추를 크게 다쳐서 6일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입원 끝나고 나올 때 이 전신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보호대를 차고 병원에서는 약 3개월 정도 꼼짝 않고 있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17일 정도 지난 다음에 6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그동안 이 사고 때문에 미처 중보 기도를 드리지 못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 집사님은 늘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다시 침대에 내려와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했고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몸의 통증이 잊혀졌고 아주 감격과 감동의 기도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정말 감동적인 마음으로 감격한 가슴으로 이제 침대에 다시 눕는 순간에 심장의 박동이 두 배로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거의 진공 상태처럼 굳어진 것을 느꼈고 동시에 이 가슴에 뜨거운 온기가 확 스며들면서 환부에 누군가 부드러운 손을 얹는 듯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소리가 들렸는데 내용은 이해를 못하셨고 끝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난 후에 뭔가 그 손길이 집사님을 끌어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왔고 집사님은 아주 감격과 두려움과 놀라운 심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심장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잠시 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왔고 허리의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17일 금요일 저녁에 그런 경험을 하셨고 18일 안식일에 풀어 헤치고 오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지나서 20일부터 그분이 원래 하시던 일 한복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으면 완전히 화인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저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73년에 미국의 오레곤주에 로렌 넬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기도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교인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가족 중에 침례를 받아야 할 형제들이 있으면 이름을 다 기록해서 제출하고 반드시 그 사람을 나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 적어내고 만난 사람 수가 86명이었습니다. 그 86명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적어낸 사람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년 후에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86명의 명단을 놓고 보니까 그 중에 85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제일 꼭대기에 이름 적힌 한 사람이 아직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 교회 수석장로님과 함께 이제 마음을 모아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권유했을 때 그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침례를 받았고 여러 해 후에 그분이 그 교회 수석장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좀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완벽한 헌신과 철저한 희생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완벽한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되었고 그분도 사셨습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를 보존하는 법칙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으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예수님처럼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자신도 죽고 남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면 모두가 같이 사는 것이고 그것을 공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열렬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다시 카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번째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카드를 활용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대상을 정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원구원이 안 되면 영원구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금년도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삶에 이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